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소 긴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병,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지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또 눈먼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조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논란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의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와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온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모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분이여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에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라.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랠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차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화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받들어 읽었습니다. 당시 이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며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주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하고자 오니 지혜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에 어떠함을 저희 가운데 나타내시고 드러내셔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복하고 이 말씀이 뜻하는 바 그 내용 앞에 우리의 삶이 순복되어져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주의 말씀으로 재편되고 교정되고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복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18장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대로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데 이 말씀을 오해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순종하고 불순종하면 복과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 사실인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그냥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문자 그대로 적용하게 되어지면 한쪽으로 치우친 이 편향된 사고에 우리가 갇히게 되어서 자기 인생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자신의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되면 자신이 순종해서 잘된 것이고 못되면 자신이 잘못해서 못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들에 대한 그런 결과는 자신이 순종의 삶을 살았는가의 여부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재 순종할 때 복을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었다면, 그래서 일도 잘 되고 건강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발생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주어지는 이 일들이 전도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뭡니까? 욥의 경우죠.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들 읽으신 바대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이 극토로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의 죄 때문이었나요? 결코 아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욥이 전혀 죄가 없었다라는 뜻은 아니겠지만, 그가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사실은 자신이 지었던 죄 때문이 아니었고 그를 연단하시기 위한 과정 안에서 주어진 어려움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시편을 읽어보시면 어떤 일이 나타나죠? 오히려 의로운 사람이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도하는 시대 안에서는 의롭게 살면 더 큰 핍박과 어려움을 겪지 세상적으로 더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만 본다 할지라도 이 내용을 문자적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살다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과연 다스리시는가? 신종론에 대한 회의를 제기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까지 하게 되는 경우들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기계적 원리로 마치 실행되는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순종과 불종에 따라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말씀을 오해하는 또 하나의 방식은,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은 구약 시대에만 적용되는 말씀일 뿐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율법의 모든 저주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구원은 은혜로 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율법 순종의 삶은 구원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상급을 받느냐 하는 것과 관계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물론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순종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은혜로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은혜로만 주어진다고 해서 우리 편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무조건적 언약이죠. 그러나 무조건적 언약이긴 하지만 무조건적 언약 안에 조건성이 있습니다. 그 조건성이 뭐지요? 믿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무조건적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편에서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주어진다는 이 말씀을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의로 복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주어진다는 이 말씀을 단순하게 적용해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의도하고 주어졌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두 주 전에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살펴봤죠. 그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주어진다는 이 말씀은 언약의 문맥에서 주어졌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의 문맥에서 주어졌다. 하나님께서 이미 무조건적 약속 가운데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였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율법 순종 여부에 따라서 너에게 복과 저주가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했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순간에 곧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러한 백성이 된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그런 백성이 되기 위한 수단으로서 율법이 주어졌고, 그러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헤아려서 제사 제도가 주어졌습니다. 혹시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죄를 속할 수 있는 방편도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40년, 정확히 말하면 38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연단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율법을 설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곧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바로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28장의 말씀, 율법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너희가 복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러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풍요의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인과 동시에 유혹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도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먹고 배불러서 자고하고 교만하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다라는 말씀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 이방신을 섬기는 일들에 너희가 참여할까 두렵다라는 말씀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율법 순종 요배에 따라서 너에게 복과 저주가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너희가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 언약 백성답게 언약에 충성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응의 원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안에서 실행되는 원리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 안에서 실행되는 원리로 이해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과 율법 순종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되는 것은 율법에 순종함으로서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은혜로 되는데 그 다음에 언약 백성의 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율법 순종과 관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시작이 되지만 결국은 구원은 사람의 책임에 의해서 얻게 된다는 논리가 성립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을 능력도 구원을 유지할 능력도 우리에게 없죠. 그런데 구원의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참여하고, 그 다음에 언약 백성다운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과 언약 백성의 자기를 유지하는 일은 마치 자기 실력으로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은 신과 인간이 각자가 노력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 신인 협력설의 교리와 같은 것이고, 이런 것을 가리켜 흔히 언약적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적 율법주의와 관계되어서 요즘에 많은 학설들이 쏟아지고 있고, 특별히 이 값싼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안 따라온 사람이 개차반으로 사니까 절에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반성에서 이 언약적 율법주의가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구원받은 신자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자격은 어떻게 구비되느냐, 율법 순종 여부에 따라서 그 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과 다릅니다. 성경은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은 은혜로만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지는 모든 복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서 이 구원과 복의 원인을 조금이라도 사람에게 두게 되어지면 반드시 율법주의와 공로주의로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와 달리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받아 누린 일에 관해서 인간은 어떤 기여도 어떤 행함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율법 폐기론주의, 반율법주의로 치우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한들 구원의 여부에 우리는 어떤 기여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 내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반율법주의에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응의 원리, 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주어지는 이 보응의 원리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문맥 안에서 이해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문맥 안에서 끄집어내는 순간 반드시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로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 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주어지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제가 지난 2주 전에도 말씀드린 바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순종을 조건으로 복을 얻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복을 얻을 수 없고 어디에 서야 되는가 하면 에발산, 저주산에 다 서야 돼요. 우리는 율법을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100가지 중에 단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미 선언했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분명히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복을 얻어보려고 한다면 사실은 그 행위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은 은혜로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율법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을 여러분들이 늘 일삼는다고 한다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순종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순종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경로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당장 이런 질문을 제기하실 분이 있겠죠. 순종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경로와 수단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성의 가르침하고 충돌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복된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왕이 통치를 하는데 백성들이 그 통치와 백성들이 왕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왕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이 한반도에 김정일 정권과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가 있는데 그들의 영향력 리더십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뭐 보이나요? 물리적으로 뭐 보이는 게 없죠, 그죠? 우리 모두가 다 이 국가의 헌법, 대통령의 기조, 철학 여기에 순복함으로 인해서 바로 이들에 의해서 지배되고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복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값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든지 혹은 내가 죄를 범한다고 해도 구원을 받는 데 관한 어떤 지장도 초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한 방종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라고 하면 교만한 마음이 꺾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여호와의 법에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마음이 강박한 채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그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없어요. 찬양을 열심히 해가지고 감정이 고양되어지면 은혜를 받았다고 보통 착각하는데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더 이상 순종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의 교만이 꺾이고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겸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이 이런 과정 안에 우리에게 베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악독한 마음이 부수어지는 완악한 마음이 깨어져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은 순종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순종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1절부터 14절까지 복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은 불순종할 때 주어지는 저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저주가 그 땅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15절 이하를 보시면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소생 토지의 소산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말씀이죠. 순종했을 때 상황과 완전히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이하에 보시면 농업 재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고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혼란은 신적인 공포와 두려움으로 말미암는 혼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연병, 폐병, 열병, 한재, 풍재 저주를 받고 하늘 위는 노시 되고 그 다음에 땅은 철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은유적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복을 주실 것인데 만약에 그들이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까? 가뭄과 기근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왕기상을 읽어보시면 엘리야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3년 반 동안 기근이 생기는 일이 나타났죠.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다루시기 위한 징계에서 차원에서 주어진 저주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절 이하에서 대적들 앞에서 패함으로 도망을 하게 될 것이고 만국으로 다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고 애굽에서의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28절에서는 미치는 것, 눈무는 것, 정신병으로 치여서 대낮에도 더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절부터 3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들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물질을 벌었는데 하나님을 떠난 수고는 다 허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빼앗겨서 약혼을 했는데 그 약혼녀와 함께 잘 수 없고 집을 건축했는데 건축을 실컷 해놓고 집에 들어와서 살 수 없고 포도 농사를 열심히 지어놓고 열매를 따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이런 비참한 일로 인해서 눈으로 보면서 상실감과 허탈감에 못 이겨서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부터 42절에는 또 어떤 말씀이 나타납니까? 그들의 왕이 다른 나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민족 중에서 논란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나가시다 보면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모든 수치와 비방거리를 다 제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성경을 읽어나갈 때 이 말씀에 얼마나 선지자들이 집착해서 이 말씀을 진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자를 많이 뿌려도 메뚜기가 먹고 포도를 갖고도 벌레가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43절 이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의해서 이방인들보다 더 낮아져서 그들에게 꾸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순종했을 때와는 완전히 반대되게 머리가 되지 못하고 꼬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5절부터 48절의 앞부분인 이 15절부터 44절에서는 저주가 불순종할 경우에 임하는 조건적인 저주로 나타나요. 15절을 보세요. 1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조건적 저주를 말하지요. 만일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45절부터 48절에는 저주가 조건으로 선언되지 않고 그냥 곧바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45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라고 바로 선언이 되어버리고 말지요. 그렇죠? 앞에서는 너희가 만일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했는데 그냥 이제는 너희가 지키지 아니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저주의 가능성, 지금 여기에서는 저주의 가능성만으로 남아있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를 받게 되는 가능성으로 남아있는데 이제는 그 가능성이 저주를 받게 되는 이 저주의 확실성으로 가능성에서 확실성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성으로 인해서 이미 일어나게 될 일을 이미 다 예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되게 될 것인가. 48절에 보시면 내가 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정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서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47절에 뭐라고 말하지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죠. 여기 보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지 아니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들이셔서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셨다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언약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요. 우리가 결혼하면 한 남편과 한 아내만 남편과 아내로 삼습니다. 마찬가지죠. 당연히 결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결혼했다라고 하면 신랑 대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훗날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으로 이방신을 섬겼던 것이지요. 이런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4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말하지요?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이 다른 신과 우상을 섬기는 일 자체가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상 숭배 자체가 벌이에요. 우상 숭배 때문에 벌을 내리시기도 하지만 우상 숭배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9절부터 57절 이하에 보시면 48절에서 경고한 내용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실현되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먼 곳으로부터 무시무시한 민족, 언어가 다른 그리고 생김새가 흉악하고 행실이 매우 잔인한 그 민족을 불러서 그들을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의지하던 성의 사람들을 가두어 오늘 저녁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야 될 것인데 포위를 하고 그 다음에 포위된 상황 안에서 어떻게 돼요? 굶주림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은 당신 아이, 내일은 내 아이, 삶아서 잡아먹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어디에 나타나죠? 열왕기하 23장, 24장, 예레미야 등등에 보시면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8주도 68절까지는 지금까지 언급되었던 저주들을 다시 요약해서 언급을 쭉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다 설명하려고 하면 뭐 시간이 넘어가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63절부터 67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이방 땅에 뽑혀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괴로움이 얼마나 심한지 67절에서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저녁이 되면 빨리 시간이 지나서 좀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마지막 68절에서는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방불케 하는 노예 생활이 그들의 삶에 임하게 되어져서 구원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언약 백성의 불순종은 이스라엘의 생존 자체를 완전히 백지화해버리는, 구원을 완전히 거꾸로 돌려버리죠.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런데 애굽에 되돌려버리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위험을 안고 있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믿음 하니까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고 순종은 우리한테 없더라,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는 구원이 취소된 사람이에요. 전혀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봉독하고 또 제네바 교리문답 시간에 계명들을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늘 은혜를 이야기하고 늘 믿음만 말하면 되지 왜 순종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 이후의 신자의 삶의 내용을 순종으로 채우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은혜를 더 풍성히 받아 누린 신자의 마땅한 삶의 결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복과 저주의 비율이 1:4예요. 4배가 저주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분량면에서 많을 뿐만 아니라 매우 자세하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만 읽어봐도 역사서가 다 읽힙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사나 사무엘상하를 비롯해서 특별히 열왕기상하와 역대기서는 이 내용만 가지고도 다 읽으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면 이처럼 저주의 내용이 4배나 더 많습니까? 모세의 마음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기를 바라는 그 바람이 더 컸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저주를 받기를 원하지 않냐는 마음이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언약적 저주가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언약을 어기는 것을 금하고 율법을 일상생활 가운데 실천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유지되도록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선지자들이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이 말씀을 근거로 경고해요. 율법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 너희가 만약에 율법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무엇이 되는가 하면 선지자들의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시대를 보고 시대를 읽는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만약에 오늘 본문인 신명기 28장 말씀 그리고 레위기 26장도 비슷한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처럼 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만약에 없었다라고 하면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기준과 근거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지를 전하는 기준과 근거는 바로 이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자신의 의로우심을 역사 가운데 드러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굳건한 근거로 삼아서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고, 실제로 선지자들의 예언적 경고는 역사 가운데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28절을 보시면 미치는 것과 눈무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대낮에도 더듬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스바냐 1장 17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스바냐 1장 17절 요나미가 나움 하박국 그 다음에 스바냐죠.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바냐 1장 17절 시작.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 것이라. 여기 보니까 눈이 머는 것은 신체적인 질병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신명기에 보니까 미치는 것과 정신병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눈 머는 것은 단순히 그냥 눈이 머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신적인 혼란에 의해서 눈이 머는 것을 가리키는데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실 때 그 성을 에워싸게 되므로 자녀를 잡아먹는 정말 반인륜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12절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서 2장 11절 12절을 보십시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함이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냐 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을 또 보시면 4장 10절 내에도 보시면 그들이 굶주리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역사 가운데 있었던 내용들을 예레미야 애가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미 행동 지침으로 율법을 주셨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왜 그러면 그냥 율법만 주지 아니하시고 율법 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를 선언하셨는가? 무엇을 의도하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셨는가? 네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이런 하나님의 보응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계시하고 또 하나님이 세상과 자기 백성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고 의로운 하나님이 세상과 자기 백성을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순종 여부에 따라 복과 저주가 주어지는 이 보응의 원리를 은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배척하는 분들이 계세요. 은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은혜는 보응의 원리에 기초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한 대로 갚으시는 이 원칙이 전제되지 않는 은혜는 값싼 은혜예요. 그렇지 않나요? 보응의 원리에 따르면 마땅히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이 보응의 원리가 실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강조될 때 사실은 은혜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응은 모세의 설교에서 격려와 경고를 뒷받침하는 신학적 근거가 됩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율법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언약계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모든 내용들을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내용들을 격려하고 그 다음에 경고하기 위한 장치로 바로 이 보응의 원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하지요? 아이에게 이런저런 말을 가지고 타이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어른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질은 이렇게 관리해야 되고 예의는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쭉 가르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네가 잘하면 내가 상을 주고 못하면 내가 징계하겠다. 그렇게 말하지요. 근데 못했을 때 네 이름을 호적에서 뽑아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실제로 뽑아버리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이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자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끊어지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죠. 이런 차원에서 모세가 자신이 전했던 말씀, 설교를 경고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신학자 아이니 로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로 분류하진 않지만 그러나 유명한 구약 신학자인데 아이니 로트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언약적 진노는 언약의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각주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각주 아시죠? 논문 쓸 때 각주 밑에 달잖아요. 이 문헌이 어디에서부터 왔다. 그러니까 진노가 뭐냐? 언약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각주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보응의 원리 자체를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근거와 수단으로 삼아버리면 공로주의로 치우치든지 아니면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없다라고 말하면 율법 폐기론주의로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보응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방편과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이 너희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순종해야 복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죠? 따라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복과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한번 신명기 1장 8절을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1장 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 땅을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들어가서 차지하라. 언뜻 보면 논리적인 모순처럼 보여요. 그러나 약속과 명령은 언약의 역동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약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이죠. 무슨 말 아시겠죠? 그리고 약속이 없는데 우리가 순종했다고 해서 뭘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순종했을 때 뭘 받을 수 있잖아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순종했는데 뭘 주세요라고 하면 제가 드릴 게 없죠. 그렇죠? 자, 그런데 약속은 받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뭘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보응 행위는 우리를 옥죄는 수단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더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는 백성들의 응답을 요청하는 이 구원의 목적이 내 포대에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로 구원을 하실 때는 자신의 말씀에 순복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보응은 죄에 대해서 징계할 것을 경고하고 실제로 실행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보응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법 없는 자처럼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라도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황폐한 땅이 되고 말고 끝까지 언약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이방 땅에 뽑혀서 옮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서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실제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 아,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하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실행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보응의 원리에 그들을 가두어 그들을 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개하여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같은 데 읽어보세요.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서책을 발견하게 되죠.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죠. 그래서 왜 자신들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 사로잡혀왔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어요? 예레미야의 서책과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죠. 요시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시아가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했지요. 어떤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자신의 영적 실상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응행위는 무엇입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속의 목적을 이루는 방편과 수단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우리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아니죠. 근본적으로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신자라고 하면 율법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율법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주셔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응의 원리를 따라 우리를 때로 징계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응이 없으면 사생자요 버린 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삶이 즐겁고 그리스도를 등지고 삶을 살아가도 아무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면 그는 언약 백성이 아님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응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보응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응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너희들의 행위에 개입하는가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죄 용서를 요청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가난한 마음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궁의를 요청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부모들이 자녀를 때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저 체벌 하는 데만 목적이 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교정하기 위해서 체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이유는 언약 백성다운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비록 우리가 언약적 저주를 경험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하심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여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안에서 본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순종의 여부에 따라 복과 저주가 주어지는 이 봉의 원리를 기계적이고 공식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구속 목적을 이루는 방편과 수단으로 이해된다. 이런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열심히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율법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화는 무엇이냐? 성화는 자기 부인이 많아지고 율법 순종이 많아지는 거죠. 그게 성화입니다. 인격이 변화되고 주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 앞에 그냥 우리가 엎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고집, 생각, 기준, 원칭 이런 것들을 들이대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야 될 이유들을 들이대면서 전혀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그래하여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의 율법의 요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율법 순종 예외에 따라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들었던 귀한 말씀들의 의미를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하고 실천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귀하신 뜻들을 제대로 알아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약이라는 문맥을 떠나서 봉의 원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반율법주의와 율법폐기론주의로 치우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구속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한 방편과 수단으로 우리를 이런저런 방식으로 다루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잘 헤아려 우리가 순종한다 할지라도 순종을 근거로 구원을 사려고 하거나 복을 사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처하지 않게 하시고 마땅히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코틀랜드 시편